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밤일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그들의 눈앞에
눈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함과
밤과 같으니라.
같으리라.
아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할 때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시대는 너무나도 밝고 선하고 좋은 시대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요, 어둠의 시대라 그렇게 불리고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크 에이지라고 불리던 중세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중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두가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일 하고 더 훌륭한 것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거룩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거룩이 아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룩하게 되어 가는 그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인식이 참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안타깝게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죄송한 말씀인데요. 요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주로 쓰는 말이 있는데요. 개독이 개독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지었을 때 아주 당연하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분노할 것만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죠. 종교개혁자인 칼빈, 그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던 중세시대에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암흑시대가 되었죠. 이런 시대에 다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하여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교회가 개혁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우리를 알아야 족도 알고 또한 모든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가 달라도 다르지,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로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탁월한 도덕성이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언가 좀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 되었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나는 남들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고 생각하죠. 더 괜찮아, 더 좋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착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더 훨씬 아름다운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이 두 종류의 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죄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해주시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에게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전적인 나의 공로가 티끌 하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용서받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더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낫다라는 이 말은요, 탁월하다, 능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탁월한 것, 뭐 도덕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탁월한 것, 능가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심하게 책망하셨죠.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죠. 기도를 오래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적게 하는 분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성경을 적게 아는 분들을 판단할 수 있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성경을 적게 읽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함을 증명하는 것 아니죠.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의롭다,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의 선함, 우리의 행실 때문에 선함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까지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부족한 자인지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의 사역 초기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을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그 초반에는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그가 시간이 흘러서 그의 사역 중기쯤 되었을 때 옥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역 초기에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사역의 중반기가 되자 이제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을 보면요.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 복음의 위대한 비밀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높고 크고 깊은지를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부족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날마다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런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없다, 의롭다,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주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마음이 평온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화가 가득하고 분이 가득할 때 어떤 말이 나오십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하고 있으십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지라도 약점이 있어요. 그거 찌르면요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할 때 나쁜 말, 악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죄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요. 이 혀,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이런 말의 실수가 많잖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늘 우리는 말에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로 성경 말씀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는 늘 실수하는 연약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죄 짓는 것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만 잘못하는 것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18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의 삭슨 사망이라 말씀하셨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가 이 사실만 인정한다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똑같은데, 나도 똑같은데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재판장이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있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 정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느냐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 의미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이 말은요 포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우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무엇을 행했든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만 심판대에 서는 것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만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는 자의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심판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과는 달리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죽음이냐를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를 주님이 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의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게 있는 특별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모든 죄를 속량받았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남은 평생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